11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내부로부터의 위기였던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살펴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그 땅을 팔고서 반만 냈다는 데 있지 않고 다 내지 않았다는 게 있지 않고 일부만 내고 다 낸 것처럼 속인 것, 바로 그 죄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모습보다 더 의롭고 더 충성되고 더 칭찬듣고 박수받고 싶어서, 즉 그 인종욕구를 넘어선 인정의 우상에 그만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 거짓말은 단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그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심하게 보이는 것처럼 심하게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것은 마치 그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바르게 단단히 해야지 이 건물이 바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막 초대교회가 출발한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책망할 때,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서 속이느냐라고 질책을 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역사, 그 일 뒤에 있는 그 본질,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또 사탄에게 속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지금도 교회 가운데 영적인 우주적인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면, 도전과 도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하물며 지금의 우리 교회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또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전방에 가면은 그 경계 근무하는 보초들한테 그 보초 근무 수칙이 있죠. 군대의 보초 수칙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크게 적어놓습니까? 졸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졸면 편안하다. 예, 졸면 죽는다. 예. 예, 예배 드릴 때는 졸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보초 설 때는 졸면 죽습니다. 정말 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공격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졸지 말고 깨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 역사를 이겨요? 요즘에 파멸한 영화 보면 거기 귀신 쫓는데 막 쌀도 뿌리고 막 말피도 뿌고 막 얼굴에 이렇게 한문도 쓰고 그걸 뭐라 부르던데, 축경이라고던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축기 해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겨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수 비전 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영적 전투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5장 12절부터 그 뒤에 벌어진 이제 사건, 예루살렘에 또 임한 부흥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사단의 도발적인 공격을 무마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는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얼마나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는지를 모릅니다. 자, 여기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임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인지 1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거리로.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 낫지 않을까라고 믿을 정도로 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6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16절에 또 15절에 있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건을 닮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 곳곳을 다니면서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로 치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역사가 그대로 사도들을 통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지만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풍경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낫기를 위하여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안고 메고 나왔는데 그 사도들이 또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증거할 때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즘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아마 찬양하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16절의 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이 역사는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4장에 그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4장 29절 30절 그들의 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29절 30절 보면 위협함을 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대로 그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또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공동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절과 16절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이런 표적과 기사와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3절을 읽는데 12절부터 1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다음 13절이 중요해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보세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굉장히 모순된 상황, 모순된 결과를 얘기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종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를 않는데 그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보니까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부흥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상반돼요. 두려워하는데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칭찬하고 존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그들과 함께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왜 주저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슨 규율, 문화를 높이 세우고 그것에 맞추라고 했을까? 그런 게 아니겠죠. 왜 그들이 주저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보고 그들이 주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경외감을 끼치는 두려움과 동시에 칭찬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매우 독특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조국교회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바로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들어와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899년쯤에 이제 어떤 양반이 벼슬을 얻으려고 이제 높은 세도가를 찾아가서 노력한 끝에 이제 관직 하나를 얻어요. 평안도 한 고을에 이제 군수 자리를 약속받았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자기가 부임할 그 지역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부자이고 누가 어떤 약점이 있고 뇌물 써가지고 그 자리 가니까 이제 가면은 조금 돈을 재물을 긁어 모으려고 사전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 그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서는 평안도 내가 갈 그곳에서는 돈을 절대로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거기에는 야소교 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야소교가 뭐예요? 예, 예수교. 옛날엔 야소교라 그랬죠. 바로 예수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너무 많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탐관오리에게 뭐 뇌물을 주거나 그리고 청탁을 부정 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거기서 한 큰 몫을 한번 보려고 했던 이 사람의 이제 계획이 흐트러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다시금 세도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야소교 신자가 없는 고을로 나를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청을 넣었다고 해요. 이 기사가 그해 3월 1일 대한그리스도회보에 실제로 실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1899년이면 우리가 1884년에 처음 선교사 들어오고 한 15년 얼마 안 됐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 조선의 인구가 한 1300만이라면 그 당시 많아야 한 2만 명 정도라고 본다고 해요. 1300만 명 중에 2만 명. 적었지만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겐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두려워했어요. 거룩함이, 바로 구별됨이 그들 가운데 그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야소교 신자들은 달라. 야소교 신자들은 부정하지 않아. 청탁하지 않아. 야소교 신자들은 거짓말 안 해. 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게 깔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 조국 교회는 지금 이제 800만, 이제 뭐 줄어서 800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2만 명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반응들은 어떨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 구별된, 뭔가 다르다라는 구별됨이 있어야만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뇌물 쓰고 똑같이 부정을 지르고 똑같이 갑질을 하고 똑같이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반응을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줘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런 두려움과 더불어 우리는 칭찬받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인가. 참 저분 교회 다니신다는데 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달라. 예수비전교회 다니는 분은 참 달라. 여러분 이런 칭찬들 주변에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그런 칭찬 들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입구에 이제 공사를 해서 들어오시는 가정이라서 이제 공사 안내문을 붙이거든요. 저도 이사할 때 그거 했어요. 그래서 공사 안내문을 붙이고 1층부터 16층까지 다 다니면서 공사한다고 이렇게 사인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사 오는 것을 알고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동 이 라인에 이사 오는데 우리가 먼저 좀 가서 우리 동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라도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신천지인 줄 안대요. 약간 그건 오버라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가서 하면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현관문 앞에 현관문 입구에 비닐팩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주 큰 티슈와 함께 또 다른 것들이 두 가지 선물이 들어있고 선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손으로 쓴 그 손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쓴 손편지. 거기 보면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소음도 생기고 좀 불편함을 끼쳐드릴 텐데 참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좋은 이웃이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줬을까요? 아, 1층부터 16층까지 32개, 30, 그 집 빼고 31 집 다 아마 그걸 썼을 거예요. 와, 그 종성에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지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은 분명히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 분일 것이다 라는 기대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기회를 받아서 우리도 뭐라도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인사하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1부 예배 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아, 그런데 2부 예배 때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탁 내려갔는데 반주자님이 목사님 아까 설교 때 그 하신 이야기 그분 예수비전교회 성도님이래요. 아,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이 그 라인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뿌듯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점심을 제가 다 사드리고 싶을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아,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안 한, 요즘 누가 이사 간다고 아파트에서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떡 돌리고 선물해요. 근데 좋은 기회로 편지를 써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집에 붙어있는 부패를 보면서 아,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예수비전교회 다니네. 과연 달라도 다르네. 아마 이런 좋은 칭찬을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있는 이웃에서 주변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아, 바로 2장과 4장에 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이런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함에 눌려서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칭찬했던 두려워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조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두려워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부흥 뒤에 반드시 이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가 또 있어요. 두 번째 핍박과 공격이 임하는 것을 17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사장에서 1차 핍박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협박하고 풀어주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마려면이니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네요. 다시 붙들어 감옥에 투옥시킨 것이죠. 체포한 것이죠. 자, 이렇게 끌려 들어와 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5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복음 전하다가 투옥된 그 제자들을 이제 풀어서 탈옥시켜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의 기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현실에서도 야, 하나님의 이런 간섭,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나한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일이 요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그냥 핍박에서부터 구해주셨다라는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핵심,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난관, 핍박, 어려움을 명쾌해주는 그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그런 어려움을 명쾌해주는 기적이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란 것이죠. 이 기적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풀려나갈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 주의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0절 말씀. 자,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사도들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말씀 전하다 갇혔어요. 말씀 전하다가 갇혔는데 풀어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자들이, 죄사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 생명의 말씀은 종종 주님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투옥되고 갇히는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 기적이 뭘 보여줍니까?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그 옥문을 열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건 뭘 보여줘요? 방해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심지어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실패, 나의 유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걸 방해할 어떤 존재도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려는 일은 중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 단순히 그냥 이 기적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공문이 열리기는 그냥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라도 좀 열려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열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기적이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일어나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을 뿐, 그래서 모르고 있을 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보겠어요. 자, 우리가 비타민제 많이 먹죠. 그리고 영양제도 먹고 종합 비타민도 먹고 또 이런 약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요. 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뭘 통해 우리가 원래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까? 식사를 통해서. 밥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식사를 통해서.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밥을 먹는 사람이 나는 내 친구는 비타민제 영양제 잔뜩 먹는데 나는 비타민이 섭취가 되지 않아. 나는 칼슘을 섭취하지 않아. 칼륨을 섭취하지 않아. 자기는 알약을 안 먹으니까 마치 그 영양분이 자기에게는 섭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지만 약을 끄집어서 먹는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그 먹는 밥을 통해 그 영양소를 보충되고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봅니까? 마치 이렇게 옥문이 열려 같은 정말 특별하고 비상하고 신비한 일들만 일어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무엇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감옥이 우리를 갇힐 때 우리를 얽어맬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오히려 그 갇힘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갇힘 가운데 있게 한다면 그 갇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사도들 감옥에 잡아놓아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풀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풀려나지 않더라도 그 감옥 가운데 견디면서 그를 통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계획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 풀려나는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기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볼 때 기적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런 기적 하나도 없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적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기적적으로 이런 눈에 띄는 비상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내 평범한 일상이지만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우신 줄 그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하나님의 두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찬양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한 그 지금까지 되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한 사람들이 막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것을 고백합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내 삶에 비록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지만 내가 매일 일어나 나의 삶 사명의 자리에서 일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행복과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입니다 라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겨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한번 좀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기적을 또 하나님이 또 아시고 또 일으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징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사랑을 통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을 하는 분에게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이상 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뭘 통해 보여줘요?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셨다.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깨어진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준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것처럼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어린 아들이 아빠 초콜릿 좀 저한테 주세요 하는데 이 아빠가 안 주는 거예요. 아빠 초콜릿 좀 주세요. 안 줘요.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무능인가 봐. 우리 아빠는 돈이 없나 봐.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데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훌륭하게 내가 너 키워서 장차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가는 회사를 너한테 지금 물려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초콜릿 좀 안 준다고 안 사주는 거 그 내가 너 아까워서 안 사주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서라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인도, 우리를 향한 보호, 우리를 향한 간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나타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인생과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점점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그 실패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정도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달아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나에겐 기적이 없어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그 사랑의 손에 이끌려서 나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나의 일상이 기적이란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교회는 두렵지만 칭찬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두려워하지만 칭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감옥에 투옥된 그 제자들을, 제자들이 풀려, 사자를 보내서 풀어나게 한 건 단순히 어려움을 명쾌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 복음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형태가 달라서 우리는 모를 뿐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평범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이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어떤 고난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장애가 있을 거예요. 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옥에 갇혀 나에게는 왜 기적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옥에 갇힐지라도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린 우리를 통해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